네, 오늘도 이 안식일 시간에 말씀을 찾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 고뇌와 또 개인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서면 제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을 뵈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상당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늘 마음에 평강을 가지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아래 설교를 하셨고 또 제가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광고를 제대로 다 못 드렸습니다. 주보를 꼭 필히 한 번씩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오후 순서를 특별히 잘 유념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지 않은 한 가지 또 특별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우리 본교 윤은숙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 남해, 전라남도인가요? 그 남해에 이제 경남, 제가 참 이렇게 물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경남 남해에 장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소망으로 온 유가족들이 위로하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대로 1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 달입니다. 특별히 이 12월이 시작하는 첫 주에 내일부터 있게 될 연말 기도 주간에 전혀 없이 새로운 마음과 결심과 각오를 가지시고 연말 기도 주간에 적극적으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정말 은혜스럽고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새벽기도 또 저녁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이번에 말씀을 주실 우리 한상경 교수님은 신학을 이미 하신 분이고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과 또 조회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독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오늘은 이 교회의 존재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떠한 단체도 교회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연령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어떠한 인간의 삶의 분야에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범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 약간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 사람들인가?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면은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좀, 인생을 좀 바르고 알차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또 다른 이면에는 세상에 대하여는 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보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걱정과 두려움을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교리의 특성상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상당한 비판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좋게 말하면 꽤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물론 모태로부터 교인이 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 재림교인이 될 때는 상당한 각오와 결심이 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달리 의지가 강하고 또 상당히 논리를 찾아서 이유를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넓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상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대신하고 광야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본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신약교회가 정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약 120명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모든 사심을 버리고 서로가 겸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다락방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주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신약 교회였습니다. 이 신구약을 합쳐서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광범위하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산 생명이 아니고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죽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의미와 기능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교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먼저 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에 연결해서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지금 읽어드린 세 성경절을 모두 합하면 이 교회는 한 사람의 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몸의 모든 신체 기관들은 어떠한 동작 하나하나도 말 한마디 한마디도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순간적으로는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머리에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사업이나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예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은 이 교회와 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뜻을 따라 움직여 살아나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몸 지체의 각 부분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하듯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나 이 교회의 사업은 주님의 뜻에 맞춰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목사는 뭘까? 장로는 무엇일까? 집사는 무엇일까를 한번 얼핏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이 머리시라면 목사는 무엇일까?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 제가 어디 가서 행동거지를 발휘 못하면 어느 얼굴에 욕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 우선 서울중앙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우리 교회들이 한 900개 있는데 어느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 얼굴입니까? 그 교회 목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스스로 알아서 얼굴을 바르게 하고 다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목사의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불화가 생겨가지고 어떤 분하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소문이 여기저기 많이 퍼졌다고 가정해보십시다. 그럼 제가 다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에서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는 무엇일까? 장로님은 이 교회에서 몸으로 비유할 때 무엇일까? 목과 척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머리가, 얼굴이 이 몸체에 붙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이 있어야 돼요. 이 목이 이렇게 꼿꼿하게 잘 유지가 되고 균형이 지려면 어디가 또 든든해야 됩니까? 척추가 바르고 든든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의 척추요, 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저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럼 집사님들은 뭘까요? 교회를 움직여가는 손발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얼굴과 목과 척추와 손발이 균형지게 움직여 나갈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잘 연결시키시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잘 협력해서 교회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움직여 나가도록 열심히 헌신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아주 든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5페이지에 보면 나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이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이 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교회는 이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쓰고 계시는 유일한 대상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를 끼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라도 교회나 성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몸이고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는 서로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몸 한쪽 부분이 아프면 그쪽만 아픕니까? 전체가 고통스럽습니까? 아, 몸이 한쪽이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이 옵니다. 여기 치통이 시작되면 이만 아프고 손은 편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그 치통 때문에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나빠지면 이제 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간의 기능이 약화되므로 몸 전체의 기능이 또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아픔은 온 몸의 고통입니다.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한 주일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근데 여기서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뭘 잔뜩 붙이고 오셨어요. 여기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턱에 종양이 생겼어요. 턱에.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몸은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한쪽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한쪽이 아프니까 몸 전체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선 턱을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식사를 마음대로 못하신다는 겁니다. 식사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몸에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턱에 종양이 생겼지만 몸 전체가 고통스럽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한쪽 부분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와서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고 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몸에 달려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지 나누어져 있는지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머리가 둘 달리고 몸이 하나일 때 그런 기형아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일 때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네. 우리 뭐 어린 학자의 의견은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한쪽에 뭐 이렇게 뜨거운 걸 갖다 대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었을 때에 한쪽 얼굴만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아이고 아파 하면은 두 사람이고 두 얼굴이 같이 아이고 아파 하면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인지 둘인지 연합되어 있는지 분열되어 있는지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어떠하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또 자극적인 말을 한다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냥 자기만 좋은 대로 산다든가 하면 교회는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고통도 나눌 줄 알고 즐거운 일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펴서 나누어 또 넓은 마음으로 또 나누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향해서 뒤에서 조롱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중앙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 개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악한 감정을 품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서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 주셨느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겨울에 난로를 쬐다가 손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데였어요. 그럼 손이 아프니까 화가 났다 이것입니다. 그 눈에게 하는 말이 눈, 뭐하고 있는 거냐? 아니 잘 봐서 나를 안 되게 해줘. 어떻게 어디게 한우를 팔고 있다가 이렇게 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래서 모래를 집어다가 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되면 온 몸이 그 상처를 하루속히 낫도록 하기 위해서 다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상처를 낫게 하는데 주력하지. 그 되게 했다고 자기 눈을 갖다가 상처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증거예요. 골로새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슨 권세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말이 문제예요. 때로는 말이 주먹보다 무력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육 235페이지와 236페이지에 보면 그 번역이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뭐 인용한 문구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식인 중 아직 그 살이 덥고 푸들거리고 있는 희생자의 고기를 먹고 있는 몸서리 치는 광경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는 진심이 잘못 전하여지고 훼손되는 비판을 받으며 품성을 난도질 당하는 비판을 받음으로써 오는 고뇌와 파멸이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당치도 않는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실제로 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엄청난 오해에 의한 모함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인격에 손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 본 뜻은 식인종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추측해서 오해하고 모함해서 그 말을 하고 퍼뜨리는 것은 더 악한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이간하는 말을 해치는 말을 퍼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하는 말 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을 가려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말하는 것 그리고 혹시 나쁜 감정이 있어서 좀 안 좋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좋게 말할지는 못할 망정 그냥 입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악한 가마력을 끼치는 것은 쉽습니다. 한 사람이 나쁜 가마력을 끼치는 것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선한 가마력은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아요. 각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치고 삽시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정원 4권 4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만일 이런 모든 수다장이들이 천사가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한다면 담소는 더 적어지고 기도는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들이 더 많아지고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함께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한 부분에 상처를 받으면 온 몸이 협력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에 어떻게 이게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즉시로 손이 상처를 솜으로 닦아내고 또 발로 걸어가서 약을 또 가져다가 약을 바르고 없으면 또 약방에 가서 약을 사다가 몸 전체가 그 조그만 하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한두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개인의 판단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고 확정하시는 빛의 통로가 될 사람들로부터 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된 노력이다. 어떤 사람이 개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것이 온 교회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주장이 되면 분열이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 자기 의견을 아주 강하게 주장해서 일이 잘 되었을 경우에 그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자기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또 받게 됩니다. 당신 큰 소리 쳐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의견은 그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의견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유지해 가는데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제한사항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지와 뜻이 모아질 때 이 교회는 순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모든 일의 우선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칙과 정신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어떤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참고도서가 있습니다. 예내신이 또 있습니다. 예내신에도 나오지 않은 세부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 요람이 있어요. 요람에도 없는 것은 요람보다 조금 한 등급이 낮은 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공통으로 질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교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교회는 교회 직원회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 너무 커지면 교회는 틀림없이 분열됩니다.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나가서 코끼리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게 워낙 큰 짐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엮고 또 막대기를 대고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들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코끼리를 잡았다. 우리가 코끼리를 잡았다 하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메고 있던 짐을 서서히 그냥 놓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차츰차츰 빠져나가더니 다 나가고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은 내가 코끼리를 잡았다. 내가 코끼리를 잡았다. 그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잡았으면 네가 들고 가봐라 하고 다 흩어졌어요. 교회 일은 한 사람의 공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돼도 문제입니다. 잘 돼도 문제입니다.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의해서 교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교회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관계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손은 교회로 가고 발은 학교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다섯 가지의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뜻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서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친교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와 잘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각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함께 친교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네 번째로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전하여서 같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선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케 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예배, 말씀, 친교, 선교, 성결. 내년도에 저는 이 다섯 가지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다섯 가지 교회의 목표가 아주 성실하게 건강하게 성취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여러 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개인 신앙생활과 이 교회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